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북한은 뭐 테러 국가입니다. 87년에 8.2 테러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년 후인 2008년에 해제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해제를 해줄 때 북한으로부터 이 칼기 사건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를 받지 않고 해준 것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한이 지금도 그 칼기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정하고 사과 안 하고 오히려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아직도 뒤집어 씌우는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났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그 후에도 반성 안 하고 계속 도발하고 테러하고 지금 핵발 핵유혹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거는 잘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87년도에는 테러 지원국을 했었어도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를 못하고 뒤에 있었기 때문에 좀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에 재지정하고 또 국제적인 제재를 함께 또 강력하게 한다면 조금 북한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북한은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뭐 미국 같은 깡패 국가가 억지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비쳤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원래 거짓 역사로 이루어졌고 거짓으로 사실은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25 전쟁, 아웅산 테러, 8.2 폭파, 특히 이렇게 증인이 살아서 증언을 하지만 한 번도 이런 테러를 하고 자기네가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이슬람 IS 그런 테러 집단들은 목적과 그다음에 자기가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한 번도 인정 안 하고 항상 자기네가 안 했다고 오리발 내놓고 오히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칼기 사건만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발 빼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북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인 저희 둘을 일본인으로 위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탈려났을 때는 이렇게 자살해서 비밀을 지키도록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태도 국가입니다.
칼기 8.5 8기 사건이 30주년을 맞는데요. 감회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벌써 지금 30주년이 됐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 30년이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들 유족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한 10년은 제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또 15년은 사실 좌파 정부 때 가짜로 몰려서 막 탄압받고 뒤에서 노출돼가지고 쫓겨나서 사실 지금까지도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은 또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이 돌이켜보면 참막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30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사건이 미국이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좀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시 사건 이거 칼기 폭파 사건으로서 제가 증언을 하고 그 다음 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6.25 진짜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6.25 전쟁 이후에 민간인 항공기가 이렇게 평시에 115명이라는 그런 많은 인명을 사살시킨 그런 유례가 사실 없는 테러거든요, 명백한. 그래서 그때 북한이 테러 지원국을 지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1987년 당시랑 뭐좀 비슷한 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철기 사건이나 그 전에는 북한 훈련된 북한 공작원들이 직접 수입을 해서 임무를 수행했고, 탈로 났을 때는 뭐 자살해서 비밀시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을 보면 자신들의 공작 부서에서 공작원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정을 하고 직접 하지 않고 이게 이후자들 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특히 이번에 뭐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 부에서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좀 방법이 자기들이 직접 손을 안 대고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빨리 자기네들은 발 빼서 도망을 가는 그래서 안 했다고 하는 비열한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작위 잡히면 결정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 증거 안 남기고 발뺌을 하는 그런 수법으로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뭐 트남 사람이 한 테러다, 뭐 인도네시아인이 한 테러다,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지금도 뭐 공식적으로는 자기네가 안 했다고 하잖아요. 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은 뭐 몰라서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 도망갔다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되니까 더좀 자기네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가 더 쉬운 거죠.
예. 제가 요번에 그 메구미 요코타 씨 남동생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메구미 씨를 보셨다 안 보셨다 이 부분도 조금 그 엇갈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로 부모님을 최근에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사받을 때는 저하고 같이 생활한 자구치 야에꼬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구미에 대해서 사실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찾겠나 그리고 더 복잡해지지 않겠나 해서 얘기도 안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메구미를 84년 6월 달에 제가 스키를 가르쳤습니다. 메구미가 스키 일본어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메구미에 대해서는 스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사진을 보았는데 그때 중국어 공부할 때였는데 이렇게 메구미 있는 초대소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몰래 사실 그 안에서는 자기 신상에 대해서 얘기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특히 만나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비밀도 아주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털려났을 경우에는 많은 그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얘기할 때도 사실 스키라든가 스키가 저를 믿고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그 메구미에게도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 그렇게 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후에 그 지나가면서 메구미 부모님들이랑 그 뉴스에 나오시고 또 메구미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고 하면서 아 제가 만났던 아이네 하고서는 만났던 친구네 하고서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들었다는 것으로 처음에는 뭔가 피해를 갈까 봐 봤다는 거하고 또 들었다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들었다고 처음에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만났다고 얘기했고 부모님 일본에 가서 요코다 메구미 부모님 만나서는 제가 뭐 알고 있는 모든 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 나왔던 얘기가 지금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부분들이었나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 갈까봐 제가 그래도 말을 안 했습니다.
메구미 씨가 지금 살아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북한이 뭐다 미국이나 다구치나 다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금 정보나 모든 이런 게다 살아있는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으로 오시고 그 자백하시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요. 그 계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딱한 가지, 뭐, 계기라기보다 그때 제가 한국에 와서 보고 듣고 느낀 거는 한마디로 북한에서 교육시킨 것이 다 거짓 교육이구나. 정말 다르구나. 정말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 이곳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실이라고 믿던 것이 또 고지심이고 6.25전쟁을 비롯해서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런 자유와 풍요로움 뭐 그런 것이 정말 그런데 진짜 뭐 제가 감탄을 했고 북한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거짓이라는 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한국말 하지 않고 뭐 일본어 중국어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과학적인 진실 앞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 이상 빠져나가는 것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한 이 일이 조국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족 승리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근데 가족 때문에 많이 망설이다가 결국은 진실을 알려드리고 죽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하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정착하신 지 30주년을 맞는데 그동안의 생활은 좀 네. 어떠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26년 살고 뭐 제가 여기 와서 30년이니까 일단 더 남한에서 사는 시간이 더 오래죠. 근데 여기 와서 생활을 해보면 북한하고 뭐 이 한국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생활입니다. 저희 개인 경우에는 가짜로 몰려서 뭐 그런 안정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직까지는 힘든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아, 대한민국이 정말 풍요롭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요즘 북한이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너무 국민들이 안보 의식이 좀 약하다고 느낍니다. 너무 태평하게 생각을 하구나 생각했고 이 칼기 사건에 대한 것도 젊은 분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이제는 30년이 지나서 가르치지도 않고 있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뭐 민주주의가 좋긴 한데 아, 좀 비효율적인 면도 있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그 가짜로 몰고 있다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뭐 제가 유일하게 살아있고 또 그 수많은 진짜 증언들,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진짜라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들은 진실이 싫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했다는 이 체로 진실이 싫고 북한을 어쨌든 인연적으로 많이 옹호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좀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큰 죄인이지만 이렇게 아직 북한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증인으로서 이 사건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살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는 제가 뭐 살아있는 한 이 칼기 진실을 알리고 또 다시는 이러한 테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 수행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